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성 재앙과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로 이루어진 세 번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일곱 인들이 떼어질 때는 땅의 4분의 1이 이 심판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일 때는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땅의 3분의 1이 이 심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그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죠. 일곱 대접의 심판일 때는 제한 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대입하여 해석하려고 보다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 그리고 점점 풍성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경고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성 심판이 주어질 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질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인의 재앙에서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지진과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진만 봐도 얼마 전 미얀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과 그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을 한번 대조해 보시면 얼마나 지진 빈도가 자주 일어나며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 중 하나로 지진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지질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진을 강조하셨을까요? 어떤 과학적 데이터도 없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었고 전쟁이었고 기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심판이 임할 때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사람들이 산과 바위로 숨어 들어가서 그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달라 우리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두려움 또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는 두려움이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6장은 끝납니다. 누가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 진노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7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의롭게 된 백성들이다. 그들은 이 마지막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이 6장에 나타난 일곱 인을 뗀 것 중에서 여섯 번째 인과 이제 8장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장이 시작이 되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가 최후의 심판의 내용인데 이제 7장에 나타난 환상의 내용을 보면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6장 마지막의 질문, 누가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7장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의롭게 된 이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 나타난 요한이 본 환상에는 두 개의 장면이 서로 대조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본 장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이제 땅과 바다 온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들을 향하여 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을 지연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네 천사는 숫자적으로 네 명의 천사라는 뜻이 아니라 네 방향, 이 전방향, 동서남북의 전방향을 커버하는 천사들을 명하는 거죠. 한 천사가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이기 때문에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으니 이 심판을 지연하라, 중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최후의 심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까지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시기로 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최후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여러 경고성 재앙과 심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이런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심판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마에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신다. 그것은 이마라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그런 곳이고 분명히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 자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세상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소인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구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지난주 살펴본 말이 네 번 나와서 이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전쟁, 기근, 또한 질병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재앙은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태도로 받는 것이죠.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서는 분명히 건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신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다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보증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믿음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일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삶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 명씩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이단 사이비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100% 거짓말이고로 현혹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혈통 중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숫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곱하면 144라는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충만한 완전수인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죠. 이 천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나오는데 또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충만한 완전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사도시대의 열둘이라는 완전수, 예수님께서 왜 열둘을 택하셨을까? 한 명이 이제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을 때 한 명을 왜 보충하여 열둘이라는 숫자를 맞췄을까? 그 10이라는 숫자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숫자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죠.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처소는 완전히 차게 될 겁니다. 미분양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했는데 못 들어왔네?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거죠. 어떠한 방해나 사단의 공격도 어떤 회방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자고자 택한 백성들은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4만 4천의 숫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숫자,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것이 메시지를 주는 영향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어린 양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체험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상의 교회들로 있을 때 인침을 받은 자로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할 때 그 왜 숫자를 그렇게 할까요? 또 그렇게 딱 떨어진다는 것은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민수기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겁니다. 민수기는 모세우경에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넘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백성의 수를 왜 셉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인하는 거기 수로서 백성의 수를 센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 14만 4천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이다 어느 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 이것은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도록 부름받은 군대라는 겁니다. 이마에 인침을 한다는 것도 각 군사들이 마치 여기에 자신의 라벨을 계급장을 붙여서 확인을 한 내가 군사라는 것을 보여두듯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확인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적들을 세상의 무력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 의하여 순교함으로써 그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있는 지상의 교회로서 너무나 연약하고 핍박받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너희는 완전히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너희들은 승리한 군사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지도자는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때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 때다. 장작불에서 화형을 당하며 죽어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려나무로 수놓은 우리의 승리의 전차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승리했던 겁니다. 중세시대에 처럼 십자군으로 세상의 무력과 힘을 갖춰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도리어 패배한 거죠. 그들은 순교했지만 승리한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악과 싸우는 교회,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는 군사들로 14만 4천 명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는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대조되는 거죠. 1절에서 8절은 지상에서 악과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들은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9절 17절에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설명할 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본 지상에서의 14만 4천과 천상에서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숫자를 정확하게 셌는데 뒤에서는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에 숫자를 정확하게 센 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군대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싸워 이기는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천상에서 올라가서 본 그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각 나라의 인종의 특징이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지상에서는 AI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극복해 갔는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통역이 필요하면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각 인종의 캐릭터는 남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요? 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서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종의 문화의 차이는 뛰어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여러분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상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도전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의 소수자 중에 소수자요. 핍박받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힘이 없어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법에 호소하고 또 오늘날처럼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그런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상에서 미리 경험한다면 우리는 모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은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온 많은 나그네들, 이주민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을 때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며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 율법에 의하면 죽임당해야 한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책망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그를 택하였다. 두 번째는 그가 고소받아야 되는 받는 근거가 되는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명하여 벗기시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진 옷을 입혀주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을 키워보신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기들은 옷이 더러워져도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혀줘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들이 천상에서 이제 영원한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그들은 목자 대신 어린 양의 돌봄을 받는 이들입니다. 15절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거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노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마냥 놀아보십시오. 천국은 아무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참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샘물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눈물 오는 곳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눈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재난과 지진과 전쟁으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눈물이 흘려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 눈물이 흘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눈물은 끊임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인생의 구석구석이 모든 순간순간이 눈물의 연속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눈물이 씻어집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이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천상에서 어린 양 대신 목자 대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우리 주님 계신 곳은 눈물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 명으로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보증되어 있기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보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천상의 또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 없는 곳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 없는 곳에 소망을 둬야 눈물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마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더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를 잊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상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없는 곳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